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상임의장이 유럽연합과 발칸 국가 지도자들에게 난민 사태를 논의하는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를 탈출한 난민들이 유럽은 물론 발칸 지역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커 의장은 난민 사태를 다루는 데 있어 관련 국가들 사이의 협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비상대책회의에 마케도니아와 세르비아를 포함한 10개 유럽연합 비회원국 정상들이 초청됐습니다. 이 회의에는 유엔 난민기구 관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부터 발이 묶여있던 수천 명의 난민들이 슬로베니아로 속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당국은 전날 8천 명에 이어 어제도 최소 4천 명이 크로아티아 국경을 통과해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를 전격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군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러시아의 지원이 없다면 시리아 각지에 테러가 더 확산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반군을 테러 분자로 지칭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한 공습에 중점을 두지 않고 반군을 겨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어제 시리아 상공에서 양국 군 공습 시 전투기들이 상호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라크 지도자들은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맞서 싸우는 여러 병력을 총괄 지휘할 사령관 선정 절차에 나섭니다. 이는 최근 이라크를 방문한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과 지상작전에 대해 논의할 총사령관 한 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는 국제연합군이 공습에 나서는 동안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 수니파 토착군, 쿠르드군 등이 이라크 내 각지에서 ISIL과 전투를 벌이며 성과도 제각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군이 수도 바그다드 북부의 최대 석유도시 베이지를 ISIL로부터 1년여 만에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과 영국의 금융서비스 분야가 점차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영국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영국 정부는 홍콩의 위안화 역외 외환거래센터를 주도하고 있고 위안화 채권 발행의 선두주자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시 주석은 또 영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최초의 주요 서방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중국과 영국은 공동의 이익을 지닌 경제공동체이자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점차 발전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어제 시 주석의 방문 기간 양국 사이에 46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정과 투자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관 두 명이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과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는 중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입니다. 오늘 새벽 필리핀 휴양도시 세부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이번 총격 사건으로 숭룽화 세부 주재 중국 총영사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숭룽화 총영사의 상태는 현재 안정적이며 총격을 가한 남녀 부부 용의자 두 명은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용의자가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행 동기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최근 폭력 사태로 5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합니다. 케리 장관은 현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각각 면담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이스라엘 방문에 앞서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어제 예루살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만났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요. 전 세계적으로 흥행 성공을 거둬서 1편에서 4편까지 연속으로 나왔던 미국 코믹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Back to the Future, 미래로 돌아가자인데요. 1980년대를 살던 영화 속 주인공이 50년대로 돌아가서는 다시 먼 미래로 여행을 하죠. 주인공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타임머신을 타고 소리를 지르면서 2015년 10월 21일로 가는 거야 하면서 미래로 사라지는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영화 속에 나온 미래가 바로 오늘입니다. 2015년 10월 21일 맞지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오늘을 Back to the Future의 날로 보냅니다. 주요 언론들이 이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오래전 미국 영화가 상상한 바로 그날이 오늘이라면서 당시 영화가 미래 모습을,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얼마나 맞췄을까, 이런 식의 제목으로 줄줄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참 신기하게도 당시 상상했던 모습들이 대부분 현실이 돼 있더군요. 영화 속의 미래 사회에서 평평한 텔레비전, 판형 컴퓨터, 신발끈 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신발, 뭐 비디오 글래스, 또 입체영화 같은 그런 미래 기술들이 등장하는데요. 당시에는 참 신기하게만 했던 상상이었는데, 그런데 그동안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 상상 속의 물건들이, 기술들이 지금 상용화돼 있거나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다들 새삼 놀라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영화를 보면서 미래에 정말 저런 것들이 나올까 했었는데요. 그날이 오늘일 줄이야. 그리고 그 모든 상상이 거의 현실 가능해질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 이 영화가 여러 영화관에서 다시 관객을 찾아가는데요. 저도 한 번 더 영화를 보면서 30년 뒤의 미래는 또 어떨지 마음껏 상상을 좀 해보고 싶네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함께 뉴스의 배경과 용어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9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0월 22일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 9도에서 20도 되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1도에서 20도 분포, 신의주 흐리겠습니다. 9도에서 14도,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4도에서 18도 예상합니다. 날씨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Back to the Future의 1편에 나왔던 노래 골라봤습니다. Hugh Lewis and the News의 노래 Power of Love 들어보시죠.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원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하원 의장직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이어서 오하이오주가 사형 집행을 오는 2017년까지 연기했다는 소식, 또 약을 줄이고 대면 치료를 늘리는 등 다른 치료 방법을 병행하면 정신병 증상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정계의 최대 관심사는요, will he or won't he, 이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건데요.
네.
이 조 바이든 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 의원 얘기입니다. 이 바이든 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에 뛰어들 것이냐 이 여부를 놓고 저울질 중이고요.
네.
라이언 하원 의원은 하원 의장 자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 라이언 의원은 어느 정도 뭐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네, 하원 의장 선거에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네.
하지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이 내건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이야말로 진정 공화당을 단합시킬 수 있는 인물로 생각한다면 기꺼이 하원 의장으로 일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라이언 의원은 어제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만난 뒤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어떤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공화당이 자신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특히 공화당 내 초강경 보수 세력인 프리덤 코커스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약 4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이 프리덤 코커스는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일에 이 사사건건 반대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존 베이너 현 하원 의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쉽게 타협해준다면서 공격했는데요. 이 프리덤 코커스의 압력에 시달리던 베이너 하원 의장이 결국 지난달 말에 사임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는 거죠.
네, 베이너 하원 의장의 유력한 그 후임자였던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역시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후보 사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화당이 내세운 후보가 하원 의장으로 당선되게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의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프리덤 코커스 의원 40명의 그 지지를 받지 못하면 당선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프리덤 코커스가 일찌감치 이 메카시 의원에게 반대를 표시했던 거죠.
네. 자, 그러면서 라이언 의원이 대안으로 나온 거죠.
네네.
뭐 정작 라이언 의원 본인은 하원 의장 자리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단합시킨 인물은 이 라이언 의원밖에 없다고 이 공화당 지도부가 설득에 나섰고요. 이 결국 라이언 의원의 마음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라이언 의원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선 경력이 있기 때문에 또 지명도 면에서나 지도력 면에서나 이 라이언 의원을 따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네. 자, 하원 공화당 의원들 모임으로 프리덤 코커스 말고 다른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좀 더 온건한 성향의 Tuesday Caucus, 뭐 화요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Tuesday Caucus가 있고요. 또 공화당 연구위원회란 모임도 있는데요. 이 라이언 의원의 입장은 이들 모두로부터 확실한 지지를 받아야지만 하원 의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단합할 것인지 아닌지 먼저 알려달라는 거죠.
네. 자, 또 다른 조건은 뭔가요?
네, 가족과 보낼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라이언 의원은 아이가 셋인데요. 아직 아이들 나이가 어립니다.
네.
그래서 주중에는 워싱턴에서 의정활동을 하고요. 이 주말에는 위스콘신주의 집으로 날아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하원 의장이 되면 집에 가기가 좀 힘들어질 겁니다.
네.
이 주말에도 모금활동이나 연설 등으로 바쁘기 마련인데요. 라이언 의원은 이전 하원 의장들만큼 바쁘게 돌아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밝혔습니다.
네, 가족이 우선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이 같은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기쁘게 하원 의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오는 금요일 23일까지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이 확실한 날짜까지 못 박았습니다.
네.
그리고 하원 의장 자리는 원래 자신이 원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세입위원장 일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조건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 반응 어떤지 궁금한데요. 앞서 프리덤 코커스는 대니얼 웹스터 의원을 또 하원의장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확실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이 AP통신은 프리덤 코커스에 속한 스코 페리 의원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라이언 의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연방의회가 처리해야 할 일이 쌓여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원의장 선출 문제를 매듭짓는 게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가요, 이 사형 집행을 2017년까지 미뤘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오하이오주 갱생교정부는 지난 19일 지난해부터 중단된 사형 집행을 내년에 재개하지 않고 최소한 2017년까지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2016년에 모두 11명을 처형할 참이었는데요.
네.
이번 조처로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오는 2017년과 2019년 사이로 미뤄졌습니다.
네. 사형 집행 계획이 다시 조정된 이유가 뭔가요?
네, 오하이오주는 성명에서 사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 일정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까 오하이오주에서 지난해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럼 그 이유도 약물하고 관계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1월에 이 사형수 한 명을 약물 주사로 처형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 이 과정이 10분에서 15분이 걸리는데요.
네.
당시 이 사형수가 집행 과정에서 20분 이상이나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형수는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숨을 몰아쉬고요. 주먹을 꽉 쥐는 등 이 고통을 표시했는데요. 이 일이 있었던 뒤에 오하이오주가 사형 집행을 지금까지 중단한 겁니다.
네.
오하이오주는 원래 2016년부터 새로운 약을 써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새로운 약도 아직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의 많은 주가요, 이 사형 집행에 약물 주사 방식을 쓰는데요. 이 방식을 두고 또 사실 최근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교수형이나 전기의자 방식, 그리고 총살형보다는 이 약물 처형 방식이 고통이 덜하다고 해서 이 많은 주가 이 방식을 쓰는데요. 그런데 오하이오주에서 본 것처럼 약물 처형 과정에서 이 사형수가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이 약물 주사 방식이 과연 인간적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온 겁니다.
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약물 처형 방식에 도전하는 법정 소송도 줄을 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약물 처형에 들어가는 특정 약물이 고통을 주니까 이 약물이 들어가는 사형 집행을 중단시켜달라는 요구에서부터 사형 집행에 쓰는 약물의 성분을 공개하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소송이 나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연방 대법원에서요 올해 또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특정 약품을 쓰는 약물 처형이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는 헌법을 어겼다는 소송이었는데요.
네.
올해 6월이었죠. 그 연방 대법원이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요. 오하이오주를 포함해서 많은 주정부가 약물 처형을 집행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약물 처형을 비판하는 소리가 알려지면서 사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을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답니다. 이 약물을 만드는 회사가 자신들의 평판을 생각해서 판매를 거부한다든지 아예 약물 생산을 중단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요.
네.
이런 어려움이 생기자 몇몇 주정부는 다른 주에서 약물을 얻어오거나 아니면 미국 밖에서 살 곳을 찾는데요.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사형 집행을 다시 연기한 오하이오주는 최선을 다해서 약물을 구할 것이고 이번에 조정한 일자에 사형 집행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저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총을 마구 쏴서 사람의 목숨을 잃는 사건이 종종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의회를 중심으로요, 정신병 치료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0일 눈길을 끄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학술지 미국 정신의학 저널에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이 논문은 미 국립 정신건강연구소가 비용을 댔고요. 호프스트라 노스쇼어 LIJ 의과대학 정신과 소속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를 담았는데요.
네.
연구 결과 정신병을 다스리는 약을 적게 먹고 동시에 1대1 대화치료법이나 가족의 지원을 많이 받은 환자가 증상이 더 훨씬 더 좋아진다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정신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이번에 연구 대상이 된 병은 바로 조현병입니다.
네, 옛날에 남한에서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죠?
네, 맞습니다. 이 남한에서 오랫동안 정신분열증이란 말을 쓰다가 이게 일본에서 온 한자어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 조현병이란 용어를 쓰는데요. 이건 사고의 장애나 감정, 의지, 충동 따위의 이상으로 인한 인격 분열 증상으로 현실과의 접촉을 상실하고 분열병성인 황폐를 가져오는 병으로 뜻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미국에는 이 조현병 환자가 200만 명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 인구로 따지면 뭐 1%가 안 되는 비율이긴 합니다.
네. 이 조현병 환자들이 상담 치료도 받지만 또 되게 강한 약을 먹고 증상을 다스린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향정신병 의약품이 이 부작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가령 약을 먹으면 체중이 불거나 극단적으로 나른 해지고요. 또 감정 변화가 심해져서 약을 먹는 환자 가운데 4분의 3 정도는 1년 반 안에 이 약을 끊는다고 합니다.
네. 약을 끊게 되면 또 증상은 심해질 텐데요. 이번에 약을 줄여도 증상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방법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구진이 지난 2009년부터 미국의 그 21개 주에 있는 34개의 치료소에서 조현병 초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네.
연구진은 환자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한쪽에는 약만 줬고요. 다른 편에는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먼저 환자들에게 주는 약을 최대 50%,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조처를 추가로 실행하는데요. 먼저 일터나 학교에서 환자들이 뭔가를 결정하는 걸 도왔고요. 또 환자 가족에게 환자의 증상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와의 1대1 대화 요법을 통해서 환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이 자신의 증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봤더니 약과 다른 치료를 함께 받은 환자들이 더 차도가 있었단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험을 하고 대략 2년이 지날 무렵부터 이 복합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상태가 약만 먹은 환자보다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조현병에는 이 초기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 조현병의 초기 증상은 대개 청소년기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나타나는데요. 이 환자들이 이런 복합치료를 빨리 받을수록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존 베이너 미 연방 하원의장이 돌연 하원의원과 하원의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히면서 이 차기 연방 하원의장 자리에 누가 오를 것인가를 두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 특히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차기 하원의장이 선출될 텐데 과연 공화당 내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의장 선출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지도 관심거리인데요. 자, 오늘은 요즘 미국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가 어떤 모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 이름부터가 좀 생소하죠. 일종의 의원들의 모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코커스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코커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각 정당의 당원대회를 코커스라고 하고요. 또 의회 내 같은 당 의원들의 모임인 의원총회도 코커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정당에 상관없이 특정 연방 상하원 의원의 모임을 코커스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의회 내에 블랙 코커스라고 하면 흑인 의원들의 모임이고요. 코리아 코커스라고 하는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리덤 코커스는 프리덤, 그러니까 자유라는 이름을 가진 의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하원이 뜻하는 하우스가 붙어서 공식 명칭은 하원 프리덤 코커스인 거죠.
네.
이 자유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프리덤 코커스는 자유를 중요시하는 이 미국의 건국 정신을 되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프리덤 코커스의 사명을 담은 이 선언문을 보면요. 이 정부가 자신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 미국인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는 모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프리덤 코커스는 열려있고 책임감 있고 제한적인,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요.
네.
또한 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모든 미국인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번영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프리덤 코커스라는 이름을 듣기 시작한 게 최근인 것 같거든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네. 최근에 들어보신 게 당연한 것이 올해 창설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하원 의원이자 현재 프리덤 코커스의 의장인 짐 조던 의원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믹 멀바니 의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마크 메도우즈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주축이 돼서 모임을 결성했는데요. 프리덤 코커스 측이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약 40명의 의원들이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프리덤 코커스는 하원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이 공화당 연구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현재도 프리덤 코커스에 소속된 대부분의 의원이 연구위원회에도 소속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요, 이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특히 더 보수적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보수파를 우파라고도 하지요. 프리덤 코커스는 우파나 극우파 의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지역으로 보면 주로 미국 남부와 로키 산맥 서쪽, 그러니까 미 서부의 준교외 지역도 시골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네.
이들 지역은 유권자들의 성향 자체가 보수적인데요. 그러니까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이런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미 연방의회 하원의 프리덤 코커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보수적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대변하고 있지만은요,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강경하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리덤 코커스의 그런 면이 부각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지요.
네.
자, 올해 초에 미 국토안보부가 하마터면 셧다운, 즉 부분 업무정지 사태를 맞을 뻔했습니다. 이 당시 하원은 미 국토안보부의 2015년 회계연도 예산안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법안을 연계해서 상정했는데요. 프리덤 코커스를 중심으로 한 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이 이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구제 방안을 되돌리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한 겁니다.
네.
결국 상원은 다시 국토안보부 예산안 시한을 일주일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서 하원으로 보냈고요. 하원은 이 시한 만료 약 2시간 전에야 간신히 시한을 늘릴 수가 있었죠.
네. 당시에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3주간의 연장안을 제안했다가 의원들로부터 거부를 당하면서 공화당 내에 분열 조짐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프리덤 코커스는 존 베이너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의 지도부가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표출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일명 베이너 의장 쿠데타 사건으로 불리곤 하는데요. 이 프리덤 코커스의 핵심 의원인 마크 메도우즈 하원 의원이 존 베이너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메도우즈 의원은 베이너 의장이 민주당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과 싸우기는커녕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오히려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막 결의안이 표기를 붙여지진 않았지만 강경 보수파들이 베이너 의장에게 강한 반감을 갖고 정면 도전을 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꽤 컸습니다.
네. 자, 이런 배경 때문에 이달 초에 베이너 의장이 돌연 의장직과 의장 의장 의원직하고 의장직까지 사퇴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바로 이 프리덤 코커스 압박 때문에 물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네. 이 프리덤 코커스는 차기 하원 의장 후보로 대니얼 웹스터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기 위원장으로 강력하게 거론됐던 후보는 케빈 메카시 의원이었는데도 말이지요. 예. 메카시 의원은 하지만 의장 선출 투표 직전에 후보 사퇴를 전격 선언했는데요. 메카시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관련해 실언한 것도 있지만 프리덤 코커스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숫자가 40명쯤이라면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영향력은 적지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이 프리덤 코커스는요, 또 앞으로 하원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법안 상정 과정이나 하원의 운영에 있어서 이 전통적으로 하원 지도부가 행사하던 영향력을 프리덤 코커스가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이 프리덤 코커스가 지지하고 있는 이 대니얼 웹스터 의원의 경우 도요 그렇게 보수적인 의원은 아니지만 프리덤 코커스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프리덤 코커스가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지요.
네, 자, 이런 강경한 행보 때문에 이 프리덤 코커스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정치인과 국민들도 제법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요, 또 프리덤 코커스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프리덤 코커스가 사사건건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하려고 하고 정부 폐쇄를 주도하는 단체이자 공화당 내에도 해를 끼치는 단체로 보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네. 뭐 독재 국가가 아닌 미국에서 의원들 간의 의견 대립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 프리덤 코커스는 정부가 기능을 다하기 위해 침묵은 답이 아니고 또 활발한 의견 충돌과 혼란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미 건국의 아버지들처럼 더 나은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토론 가운데 발생하는 의견 충돌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한 요소이고 유권자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건강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공화당으로 봤을 때도 프리덤 코커스의 강경한 행보는 당이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 연방 하원의 프리덤 코커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Where Do I Begin 골라봤습니다.
now, but this much I can say. I know I'll need her till the stars all burn away, and she'll be there.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5년째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의 난민 문제, 이제는 전 세계의 공동과제로 떠올랐죠. 지금도 수많은 시리아 난민이 유럽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시리아 말고도 많은 나라의 국민이 내전과 독재를 피해서 세계를 떠도는 난민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은 미국에서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죠. 하지만 영어를 습득하고 또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에서는요, 난민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현수 기자가 난민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축구단을 소개합니다.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시 한 잔디구장에서 청소년들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외모도 쓰는 언어도 인종도 다 다르지만 이 청소년들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Their background is kind of the same as mine.
우리 축구단에서 공을 차는 친구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들 난민이라는 거죠.
버마에서 군사 정권의 박해를 피해 온 가족이 미국에 오게 됐다는 윈 라바 군에게 축구는 하나의 돌파구이자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윈 군이 소속된 축구단의 이름은 북 피닉스 기독 축구 클럽으로 미국에 정착한 난민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축구단입니다.
I love it here cuz you know I got a better chance to get a better education.
저는 미국에 사는 게 정말 좋아요. 새로운 기회도 누릴 수 있게 됐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할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운동하면서 혹시 어디서 총탄이 날아오진 않을까? 군인들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북 피닉스 기독 축구단에는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자라 두컴 양은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했는데요.
우리 축구단의 친구들은 제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를 통해 배우는 것도 정말 많아요.
자라 양은 아프리카 가봉에서 온 난민인데요. 지난 2009년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무작정 배에 몸을 싣고 긴 항해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미국으로 갈 결심을 하셨어요. 미국은 기회의 땅이야. 우리는 반드시 미국에 가야 해 라고 하셨죠.
이렇게 미국을 찾은 자라 양도 버마에서 온 윈 군도 아직은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When I go to school and when I meet new people, like
학교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처음에 주눅이 들어요.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하니까 좀 무시받는 기분도 들고요.
저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요.
하지만 윈 군도 자라 양도 축구단에서만큼은 영어나 인종 때문에 차별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축구 실력을 뽐내며 주전 선수로 인정받고 있지요. 북피닉스 기독축구단이 난민들에게 특별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지역 축구단에서 활동하려면 돈이 좀 들지요. 운동복도 사야 하고 축구화도 사야 하고 등록비도 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북피닉스 기독축구단은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We will never decline a kid or tell him he can't play because of the lack of not paying.
축구단의 등록 담당 직원인 알론드라 루이즈 씨는 아이들이 회비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넌 우리 축구단에서 뛸 수 없어 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이들의 축구화와 등록비로 1년에 드는 돈은 약 3만 달러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 많은 금액은 축구단장 개인의 기부와 일부 외부 기부자들의 후원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에선 어디를 가려고 해도 라이드, 그러니까 운전해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북피닉스 기독축구단의 마일스 그룬월드 단장은 아이들을 위해 매번 차량 봉사를 하며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또 축구 경기가 끝나면 집에 데려다 주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If we don't pick them up, they don't get here. It's about a two-hour pickup.
아이들을 데리러 가지 않으면 축구를 하러 올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다 데려오려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난민 아이들이 축구하는 걸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니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돈을 내지 않고 축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직접 데리러 오기까지 해주니 정말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영어도 전혀 못하는 부모님의 집에 차도 없는 윈 군에겐 더 큰 의미가 있는 듯 했습니다.
축구단은 제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예요. 미국에 적응하고 미국 사회 일원이 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북피닉스 기독축구단은 18살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 시절 축구단이 통해 배운 협동심과 사회성은 성인이 돼서도 큰 도움이 되겠죠.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미국을 찾은 난민 청소년들은 이렇게 축구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가장 큰 규모의 이민 공동체는 바로 히스패닉, 그러니까 중남미계입니다. 하지만 2055년이 되면 아시아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큰 이민 집단을 이루게 된다는 퓨 리서치 센터의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요, 이미 아시아계가 가장 큰 이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아시아계에서도 중국어를 구사하는 중화권 이민자들이 제일 많죠. 자, 그렇다 보니 중국어로 된 소셜미디어, 즉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방 관공서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아시아계 이민자가 특히 많은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로 가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합니다.
동양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오가는 언어도 중국어인 이곳. 언뜻 보기엔 아시아의 한 시장처럼 보이지만 미국 서부의 대도시 LA 도심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샌 게이브리얼이란 지역입니다. 이곳은 중국과 타이완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 그러니까 중국어를 구사하는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인데요. 시장을 보고 있는 중국인 이민자 양 윤옌 씨도 그중 한 명이지요. 양 씨는 이 지역에선 본인처럼 나이가 많은 이민자들도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변 환경도 사는 사람들도 모국인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란 거지요. 샌 게이브리얼 씨는 전체 인구의 약 60%가 아시아계 이민자고 이들 중 대부분은 중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샌 게이브리얼 씨는 지역 주민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 올해 초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계정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시청 직원인 로런 골드 씨의 설명을 들어보죠.
Almost overnight we got about 2000 followers, which is
웨이보에 우리 시의 계정을 만들고 나서 하룻밤 사이에 2,000명의 팔로워, 그러니까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영어로 운영되는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몇 년 동안 확보한 이 팔로워 숫자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샌 게이브리얼 씨가 이렇게 웨이보를 이용하게 된 데는 이웃 도시인 엘함브라의 영향이 컸습니다. 엘함브라 역시 중국계 이민자일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엘함브라 경찰국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웨이보 계정을 연 경찰국이기도 합니다.
We had three times more followers in two years.
웨이보에 우리 경찰국의 계정을 연 게 2년 전인데 5, 6년 전 문을 연 페이스북 계정의 구독자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사람이 웨이보에 구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엘함브라 경찰국의 제리 존슨 씨는 현재 웨이보의 팔로워, 그러니까 구독자가 무려 4만 명이 넘고 많은 사람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엘함브라 경찰국의 중국계 직원인 웬디 리 씨는 웨이보 같은 소셜미디어로 소통하면 지역 주민들이 경찰을 훨씬 더 가깝고 편하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중국계 이민자들의 경우 중국에 있을 때 경찰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경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선입견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엘함브라 경찰국 웨이보 계정의 많은 구독자가 현재 중국에 사는 중국인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중국어 소셜미디어는 중화권 사람들이 미국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될 수 있다고 제리 존슨 씨는 지적했습니다.
This isn't a television show. It's coming from our little community.
웨이보를 통해 보게 되는 미국 모습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짜여진 극본대로 움직이는 미국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진짜 모습 그대로를 고스란히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샌 게이브리얼 씨의 일부 경찰서들도 엘함브라 씨를 본떠서 웨이보 계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샌 게이브리얼 씨의 로런 골드 씨는 중국인 이민자들이 많은 이상 이런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했습니다.
서부 지역의 많은 도시가 중국계 이민자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이제 영어로 된 소셜미디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관공서가 이 중국계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중국어로 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엘함브라 경찰국 측은 미국 동부 지역의 경찰국들도 어떻게 중국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지 문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 서부 지역 관공서에서 시작된 중국어 소셜미디어 바람은 머지않아 미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난민 출신 청소년들이 축구를 통해서 미국 생활에 적응해가는 난민 기독 축구단의 얘기 만나봤고요. 중국계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중국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미 서부 도시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found my feet. found my feet 입니다.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 fun expression. But before we find out what it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ow, it's already been a year since you've moved to New York.
You're right. It's been a year already. Time flies.
Did it take long to find your feet there?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That's good to hear.
오늘 본문에서 제가 Wow, it's already been a year since you've moved to New York. 와, 네가 뉴욕으로 이사 간 지 벌써 1년이 됐구나. 라고 하자 제이슨이 You're right. It's been a year already. Time flies. 맞아. 벌써 1년이 됐네. 세월 참 빠르다.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이어서 제가 Did it take long to find your feet there? 그곳에 적응하느라 오래 걸렸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처음 몇 달은 힘들었지만 결국 잘 적응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found my fee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ow, it's already been a year since you've moved to New York.
You're right. It's been a year already. Time flies.
Did it take long to find your feet there?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That's good to hear. Today's expression is found. F-O-U-N-D. Found my, M-Y, my feet. F-E-E-T, feet. Found my feet. When you say that you've found your feet, it means you have become comfortable or confident in what you are doing. It also means that you've become familiar with a new place or situation. 무엇을 찾다는 뜻의 동사 find, F-I-N-D, find의 과거형은 found, F-O-U-N-D, found죠. 그래서 found my feet를 직역하면 내 발을 찾았다, 즉 새로운 상황에 익숙해졌다 또는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뉴욕에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냐고 묻자 제이슨은 솔직히 처음 몇 달은 힘들었지만 결국은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라고요. 네,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익숙해질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find my feet 또는 found my feet입니다. Well,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it's already been a year since you've moved to New York.
You're right. It's been a year already. Time flies.
Did it take long to find your feet there?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That's good to hear. Let's review. If someone finds their feet, it means that they have become comfortable or confident in what they are doing. It also means that they've become familiar with a new place or situation. Found my feet or find my feet. Found my feet or find my feet. Now try using this fun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데이비 소울의 Don't Give Up On Us 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Don't give up on us, baby. Don't make the wrong seem right. The future isn't just one night. It's written in the moonlight, painted on the stars. We can't change ours. Don't give up on us, baby. We're still worth one more try. I know we put a last one by just for a rainy evening, when maybe stars are few. Don't give up on us, I know.
still come through. I really lost my head last night. You've got a right to stop believing. There's still a little love left, even so. Don't give up on us, baby. Lord knows we've come this far. Can't we stay the way we are? The angel and the dreamer who sometimes plays a fool.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33년 10월 21일 오늘 스웨덴의 발명가이자 화학기술자인 알프레도 베르나르도 노벨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태어났습니다. 노벨은 어렸을 적부터 지적 호기심이 대단했고 특히 폭탄에 관심이 많아 발명가이자 공학가였던 아버지로부터 공학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노벨은 이미 유능한 화학자가 되고 이후 폭탄 제조자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이어 노벨은 철도와 도로 건설, 광산 폭발 등 산업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결과 1867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1887년에는 연기가 나지 않는 화약을 발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다이너마이트와 화약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에 마음 아파하던 노벨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재산을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에 기증하고 그 돈으로 세계 인류 복지에 공헌하거나 과학 발전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라는 유언장을 남깁니다. 이후 노벨이 죽은 지 5년이 지난 1901년부터 스웨덴은 매년 노벨의 이름을 딴 노벨상을 물리학과 화학, 생리, 의학, 문학, 평화, 경제의 여섯 분야에 걸쳐 수여하고 있습니다. 1969년 10월 21일 오늘 서독 사회민주당 당수인 빌리 브란트가 서독의 새 총리로 취임합니다. 브란트는 이어 소련과 폴란드, 동독을 중심으로 동방 외교 정책을 추진, 1971년 동서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1913년 독일의 리벡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브란트는 16살에 사민당에 입당했다가 나치스의 탄압을 피해 노르웨이로 망명했습니다. 이후 오슬로 대학에서 사학을 공부한 뒤 신문 기자로 활약, 반나치주의와 반전운동을 전개한 브란트는 1947년 귀국한 뒤에 서독 연방의회 의원이 됩니다. 이후 브란트는 정치적 성장을 거듭해 마침내 1969년 오늘 사회민주당 출신으로는 최초로 서독의 총리로 선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브란트는 5년 후인 1974년 자신의 비서가 동독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자 모든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